여러분 혹시 아주 완벽한 데이터랑 논리를 가지고 중요한 회의실에 딱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되게 긴장되는 상황이죠.
팩트랑 타임라인, 뭐 그리고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영수증까지 싹 다 챙겼거든요.
완전히 완벽하게 무장을 한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결정권자들 눈빛을 딱 보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아예 없구나 하고요.
와, 진짜 결론은 이미 자기들 머릿속에 다 정해져 있다는 그 지독하게 답답한 느낌이죠.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 지독하게 답답하고 완전 불공정한 판 위에서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정말 막막하죠. 우리는 보통 진실이 스스로를 방어할 거라고 믿고 싶어 하잖아요. 논리가 결국엔 이길 거라고요.
네,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거대한 시스템이나 권력을 가진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진실을 수용하는 대신에 그냥 그 판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쪽을 택하곤 합니다.
와,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단순히 뭐 오래된 역사나 고대 종교 문헌을 읽어보자는 게 아니죠.
당연하죠. 거대한 시스템이 눈에 가시 같은 소수의 목소리를 아주 완전히 짓밟으려다가 어떻게 오히려 그 사상을 전 세계로 퍼뜨리게 되었는지 그 역설을 볼 겁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역효과. 라고 할 수 있는 기막힌 메커니즘을 뜯어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출처 자료는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사도행전 강해 중에서 6장 8절부터 8장 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아주 치열한 법정 공방과 그 이후의 나비 효과를 따라가 보는 자료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처형당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짜 원인을 알려면 먼저 그가 법정에서 정확히 누구와 싸우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네, 상대방을 아는 게 핵심이죠.
상대방이 자료에 보면 자유민의 회당 소속이었다고 나오는데 이름부터가 뭔가 굉장히 폐쇄적인 엘리트 클럽 느낌이 딱 납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이들은 당시 예루살렘 사회에서 되게 특이하고 강력한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길래요?
기원전 1세기에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 정복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갔거든요.
아,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능력을 인정받거나 돈을 모아서 자유를 얻고 무려 로마 시민권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면 진짜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그 해방된 자들과 후손들이 다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만의 강력한 커뮤니티를 세운 게 바로 자유민의 회당이었어요.
약간 알렉산드리아나 다소 같은 해외 대도시에서 온 똑똑하고 프레이드 강한 유학파 엘리트들이었네요.
네. 동부 지중해 세계에서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해외 대도시에서 최고급 교육까지 받았으니 당시 최고의 기득권이자 지식인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충돌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엄청 똑똑하고 권력 있는 엘리트들이 스테반 한 명을 상대로 한 공개 토론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스테반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그들이 반박할 수 없었다고 나오죠?
네, 결국 논리 싸움에서 스테반이 그 엘리트들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 우리가 졌습니다 하고 인정합니까?
절대 안 하죠. 아주 비열한 방법을 꺼내듭니다.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싹 매수해버려요.
와, 진짜 비겁하네요. 스테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억지 고소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고대의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는 위증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법정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수사학의 세계에서 위증은 교묘하게 훈련받은 하나의 전문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기술이요? 아니, 거짓말을 치는 게 무슨 기술이에요?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으로 널리 오해받았던 알렉산드로스에게 바치는 수사학이라는 문헌이 있거든요. 거길 보면 법정에서 어떻게 하면 거짓 맹세를 아주 설득력 있게 그리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할 수 있는지 꼼수들이 적혀 있어요.
세상에, 위증 매뉴얼 같은 게 있었다는 거네요. 대박.
철학자들은 도덕을 따졌지만 당시 변론가들에게 재판은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는 게임이었거든요. 상대방 말을 교묘하게 앞뒤 맥락 잘라서 완전히 다른 뜻으로 프레이밍하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 있었죠.
와, 무슨 현대의 악의적인 짜집기, 가짜뉴스나 여론조작 보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네요.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그 키너 박사님이 자료에서 본인 대학 시절 일화를 언급하신 게 딱 떠오릅니다. 아무리 팩트를 들이밀고 논리적으로 증명해도 절대 자기 주장을 안 굽히던 그 교수님 이야기요.
아, 네. 그 일화 정말 인상적이죠. 박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맞아요. 죽은 사람이 교수님 눈앞에서 설아놔도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교수님이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 그래도 난 안 믿어! 라고 대답했다는 거.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막히네요.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리 영수증이랑 증거를 산더미처럼 가져가도 상대방이 이미 나는 저 사람을 무조건 매장시킬 거야 하고 결론을 내린 상태라면 진짜 그 토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상황에는 아주 뼈아픈 모순이 하나 숨어 있어요. 자유민의 회당, 엘리트들이 스데반을 신속모독으로 죽이려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을 더럽혔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신성모독의 가장 치명적이고 전형적인 형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뭐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신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에도 대놓고 명시되어 있죠.
아, 진짜네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시 말해, 스데반을 쳐내려고 위증이라는 기술을 쓴 그들 자신이 실상은 스스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자기들이 진짜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남을 그걸로 고소하다니. 체제랑 기득권 지키겠다는 맹목적인 목적에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군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율법을 스스로 짓밟은 거죠.
자, 이제 스데반은 이 함정이 가득한 법정에 딱 섭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이자가 성전을 파괴하고 율법을 뜯어고치려 했습니다 하고 치명적인 고발을 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패닉에 빠질 상황이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아니 오해입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방어하기 바쁠 텐데요. 여기서 스데반이 완전히 예상밖의 행동을 하잖아요.
네.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대신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거대한 고대 역사를 쭉 읊기 시작하죠.
솔직히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생사가 오가는 재판에서 갑자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꺼내는 건 너무 최악의 법정 전략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겉보기엔 상황 파악 못하는 장황한 역사 수업 같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고도로 계산된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역공이었습니다.
역공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스테반이 나열하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의 역사에는 하나의 거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입니다.
아, 공간이요? 장소가 다르다는 건가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메소포타미아였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곳은 이집트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음성을 들은 곳은 미디안 광야였죠?
맞습니다. 전부 다 예루살렘 밖, 심지어 완전 이방의 땅이었죠. 스테반은 지금 너희들이 기득권의 상징으로 독점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라 본질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거룩한 곳이지 특정 건물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전을 신격화하던 그들의 얄팍한 논리를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체해버린 거죠.
와,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네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이 자료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당시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기 조상들 역사를 막 화려하게 포장하는 전설들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집트 왕자 시전에 에티오피아 군대랑 싸워서 대승을 거뒀다거나 하는 그런 할리우드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요.
네, 유대교 문헌들의 그런 영웅주의적 윤색이 꽤 많았죠.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 변론에서 이런 유행하는 이야기들을 단 하나도 안 써요. 철저하게 72인역 성경 텍스트에만 딱 근거해서 논리를 전개하더라고요. 왜 굳이 이 무미건조한 팩트에만 집착했을까요?
그게 바로 스데반의 무서운 수사학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72인역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번역한 텍스트거든요.
아, 지금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니까.
맞아요. 자유민의 회당 엘리트들은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라 이 그리스어 성경을 가장 권위 있게 여겼습니다. 스테반은 상대방이 가장 신뢰하는 바로 그 오리지널 팩트만을 딱 드림인 겁니다.
와, 뇌피셜 싹 다 빼고 네가 진짜라고 믿는 그 텍스트 그대로만 한번 붙어보자 이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팩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뼈아픈 패턴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어떤 패턴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무조건 다 배척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모세 역시 이집트에서 동족 구하려다가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조롱받고 쫓겨났죠.
맞습니다.
잠깐만요. 어?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스테반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사실은 과거 조상들이 진짜 구원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했던 그 실수랑 완벽하게 똑같은 평행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완전히 정확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존재하던 문학적 평행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재판관들의 위선을 역사적 팩트로 발가벗긴 겁니다.
세상에. 하지만 전문가님, 솔직히 아무리 논리가 완벽해도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하죠. 목숨을 건 거니까요. 저는 완전 모욕으로 느꼈겠죠.
비유하자면 대법원의 피고인으로 서서 대법관들 향해 삿대질하면서 당신들의 헌법 해석은 1조 1항부터 싹 다 틀려먹었다. 당신들이야말로 헌법 파괴자다. 이렇게 훈계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건 변론이 아니라 거의 자살행위 아닌가요?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지형을 이해하면 그 위험성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은 국가주의와 종교가 그냥 완벽하게 한 몸으로 융합된 사회였거든요.
성전을 건드리는 건 곧 국가 반역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이견이 아니라 매국 행위로 여겨졌어요. 키너 박사님 자료에 보면 아주 섬뜩한 예시들이 등장하잖아요.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파괴될 거라고 경고했다가 족쇄차고 매를 맞았죠?
네, 그런 역사적 전례가 있죠?
심지어 스데반 사건 이후인 1세기 후반에도 여호수아 벤 하나니아라는 인물이 성전 멸망 외치다가 로마 총독부에서 채찍질을 당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등뼈가 다 드러날 때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뼈가 드러날 때까지요? 어우, 진짜 끔찍하네요. 이건 그냥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상 자체를 공포로 아주 짓밟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본보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현대의 정치 상황이랑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대중의 맹목적인 신념이나 민족주의가 결합된 시스템 안에서 그 결함을 지적하는 건 진짜 시대와 이념을 막론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잖아요.
어떤 스탠스든 절대적 우월성을 건드리면 엄청난 분노를 사게 마련이죠.
스테반도 자신이 이 말을 꺼내면 뼈가 부서지거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걸 100% 알았을 텐데 기어이 그 방어쇠를 당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연설 후반부를 보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방어 변론이 아니에요. 고대 수사학에서는 연설의 마지막 결론부에서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상대를 팍 압박하는 페로라티오라는 기법을 쓰거든요.
아, 페로라티오요? 결론에서 쏟아붓는 거군요.
네, 스테반은 2단계에 도달하자 방어막을 완전히 딱 거두고 오히려 재판관들을 향해 검사처럼 맹렬한 기소를 시작합니다.
와, 피고석의 죄수가 판사들을 향해 유죄를 선고하는 진짜 역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네요.
법정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 대국에서 진짜 전율이 돋더라고요. 스테반이 재판관들 향해 턱을 딱 지켜들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고요.
이건 당시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굳게 믿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최고의 모욕이거든요.
당신들 조상이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켜서 죽이고 선지자들 죽였듯이 당신들도 결국 천사가 전해준 율법 어기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인 진짜 살인자들이라고 면전에 대고 아주 시원하게 고발해버립니다.
사실 고대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재판관을 모욕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건 용감한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짓이라고 차갑게 평가한 적이 있어요.
절대 권력자에게 대드는 건 개죽음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시각이네요.
하지만 스테반의 도발은 상황 파악 못한 멍청함이 아니었죠. 그는 자기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거짓된 시스템의 심장부에 진실이라는 돌직구를 꽂아넣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 묵직한 돌직구를 정통으로 맞은 엘리트 재판관들이랑 군중들 반응이 어땠나요? 완전히 이성을 놓아버리잖아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죠. 고대 헬라시대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거주장스러운 겉옷을 훌렁 벗어던지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점잖고 고상하던 종교 엘리트들이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겉옷을 집어던지면서 분노의 화신으로 돌변합니다.
스스로를 율법의 수호자라 부르던 사람들이 그냥 야만적인 폭도로 변해버린 거죠.
스데반을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잖아요. 당시 처형 방식이 사람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다음에 가슴을 향해 거대한 돌덩이들 집어던지는 진짜 잔인한 방식인데.
네, 맞습니다. 아주 끔찍하죠?
그런데 그 끔찍한 처형의 한 가운데서 스데반이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거기서 서 계시다는 표현이 이 사건의 법정적 성격을 완성하는 아주 압도적인 디테일입니다.
서 계신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하거든요. 통치와 안식을 의미하니까요.
아, 다스리는 왕이니까 앉아 계시는 거군요.
그런데 유독 이 장면에서만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 계십니다. 고대 법정에서 언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아닐까요?
맞습니다. 핵심 증인이 결정적인 증언을 할 때 혹은 최고 재판관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 대박. 그러니까 지금 땅의 법정에서는 거짓 증거들 때문에 스데반이 유죄 판결받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동시에 열린 하늘의 진짜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스데반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인이자 저 아래 날뛰는 판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최고 재판관으로서 서 계셨다는 거죠.
와, 여기서 진짜 놀라운 역설이 발생하네요. 도대체 누가 진짜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성 잃고 짐승처럼 날뛰는 저 엘리트 판사들입니까? 아니면 돌무더기 속에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입니까?
진정한 유죄 판결은 스데반이 아니라 그에게 돌을 던진 권력자들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압도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건 철저한 패배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기득권의 탄압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한 운동의 참혹한 종말로 보이겠죠.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처형 현장이 훗날 세계 역사를 뒤바꿀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무대 위로 끌어올렸거든요.
그 광기 어린 현장 구석에서 사람들이 벗어던진 겉옷을 딱 지키고 서 있던 한 청년이 있었죠. 20살에 젊고 피 끓는 천재, 바로 사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피냄새 맡은 사냥개처럼 예루살렘 휘젓고 다니며 대박회를 주도하기 시작하죠.
남녀 불문하고 다 체포해서 감옥에 넣고 진짜 무자비하게 핍박을 하잖아요.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이나 반역죄로 처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애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게 했군요.
네. 하지만 고대 문헌인 토비서를 보면 처형당한 사람 시신을 몰라 걷어 장사 지내는 걸 목숨 건 최고의 명예로 묘사하거든요.
현대 전체주의 국가에서 정치범 장례 치러주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은 사울의 그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엄청 슬퍼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주도하는 박해의 폭풍이 너무 거세서 결국 예루살렘 신자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정든 집과 재산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거대한 기득권 폭력 앞에 결국 다들 도망치고 만 거네요. 권력자들 의도대로 완전히 진압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 방향이 확 틀어집니다.
도망친 피난민들이 아주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갔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 흩어진 피난민 중 빌립이 도망친 곳이 하필 사마리아였어요. 유대인들이 평소에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나중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억압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역사적 역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 운동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남긴 절대 명령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였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모여서 안전하게 자기들만의 버블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짓밟으려던 사울과 기득권의 그 무자비한 핍박이 역설적으로 그 편안한 버블을 강제로 땅 터트려버린 거예요.
아, 권력자들은 눈의 가시들을 다 쫓아냈다고 쾌재를 불렀겠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 고여있던 그들을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튕겨보내는 폭발적인 부스터 역할을 해버린 거네요.
심지어 이 확산을 주도한 건 유명한 사도들이 아니라 집 잃고 쫓겨난 이름 없는 평범한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와, 진짜 상대를 짓밟고 입 막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오히려 메시지를 온 세상으로 날려보내는 거대한 민들레 홀씨의 바람이 돼버렸군요.
억압이 강할수록 사상은 더 멀리 빠르게 퍼진다는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완벽한 고대 버전인 셈이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역사적 아이러니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법정 드라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대의 기업이나 정치 지형,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속성이죠.
기득권이 불편한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묵살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니까요.
맞습니다. 시스템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쫓아내려 할 때 그것은 결국 기존 경계를 무너뜨리고 아이디어를 더 넓은 세상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너무 와닿네요.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편안한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와 진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에게도 그들의 세상을 산산조각내는 핍박이라는 끔찍한 외부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외부의 충격 없이는 스스로 깨고 나오기 힘드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혹은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진정한 도약과 혁신을 경험하기 위해 당장 산산조각 나야만 하는 여러분만의 편안한 예루살렘은 과연 어디입니까?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한 오해나 밀려나는 고통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좌절의 순간이 오히려 더 크고 새로운 사마리아의 들판으로 강제로 밀어내기 위해 꼭 필요했던 완벽한 폭발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밀어냈다고 생각할 때 사실 당신은 더 큰 세상으로 발사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